예, 제가 내일부터 이제 보름 동안 미국 이제 여행을 갑니다. 이번에 이제 캘리포니아주 LA에 이제 먼저 도착했다가 한 4일 있고 그다음에 제 처가가 있는 메릴랜드주 이제 볼티모어 이제 방문해서 한 4일 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차를 몰고 오하이오주에 있는 클리브랜드에 이제 가서 한 대여섯 있고 이렇게 이제 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정말 만 3년 만에 이렇게 먼 곳으로 이제 여행을 이제 가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비행기 타고 이런 게 상당히 이제 그 익숙한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모르지만 한 100만 마일은 아마 비행기를 지난 몇십 년 동안 이제 탄 것 같은데 하도 오래간만에 이제 여행을 하다 보니까 여행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잘 실감이 좀 안 납니다. 예. 늘 말씀드린 대로 비행기를 탈 때는 이게 이제 목숨을 내놓고 이제 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네 번을 떴다, 앉았다, 떴다, 앉았다, 이건 네 번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이거는 농담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전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이렇게 가서 보면 목사는 어떤 면에서 아버지와 같은 그런 존재다. 바울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은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를. 그러니까 이거 목사가 되면은 아이를 낳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거다. 아이를 낳아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를 낳아야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먹여서 이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낳아야 되고 그 다음에 먹여서 교육하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키워서 인간다운 그런 삶을 만들도록 하는 게 그게 아버지의 의무이고 이제 책무잖아요. 우리 교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오십니다. 올해 들어서 한 1,000명 정도가 매주 이제 모여서 예배를 이제 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 이제 오시는 분들 대다수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나신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 목사는 교회 대부분 이제 구원받은 사람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이렇게 오기 때문에 구원과 이제 성화를 한 20% 그다음에 80% 이런 비율로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특별히 성화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잘 가르쳐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아이들을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들을 낳아서 키웁니다. 부모에게 가장 큰 슬픈 일이 뭐냐? 무언가를 먹여도 아이가 만일에 성장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보다 슬픈 일이 없을 거예요. 아이를 낳는데 그렇죠. 계속해서 뭘 먹이는데 아이가 자라지 않는다 그러면 그 얼마나 큰 일이겠어요. 짐이 되고 정말 슬프고 정말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제가 여러분을 낳은 그런 아버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그 아버지의 그런 심정으로 미국을 가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초보 원리를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자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초보 원리가 뭐고 완전함이라는 게 뭐고 그 다음에 이런 거에 문제가 있는 사람의 그 징후가 뭔가 뭐가 있잖아요. 심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인가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저나 제 아내나 아니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완전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서 히브리서 맨 앞에 1장을 한번 가서 보세요. 1장을 가서 보시면 맨 위에 이제 타이틀이 있습니다. 타이틀 가서 보면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The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Hebrew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에요. 뭐 다른 사람들이 뭐 바울이 지었다 안 지었다 이렇게 논쟁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 타이틀 자체가 사도 바울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라고 이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누구를 위해서 1차적으로 기록이 돼 있냐?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1차적으로. 그런데 유대인들과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기록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렇게 기록한 이 말씀이 이제 히브리서입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할 필요가 있었는가? 이제 초대교회 이제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구약성경을 연구해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런 일들을 보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여러 이런 사도들이 전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예언이 된 정말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사실,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그리고 유대교를 떠나서, 그게 아주 초보적인 거거든요. 그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오 주님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유대인들이 이제 생기게 됐어요. 뭐 여러분께서 사도행전 8장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에티오피아에 이제 내시가 나와. 이 사람 유대인이에요. 에티오피아에 살지만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명절을 지키러 올라왔다가 그래서 이사야서 이런 말씀을 읽고 이사야서가 이야기하는 이분이 누군가 53장에 나와 있는 말씀, 그때 하나님께서 빌립을 인도하셔서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돼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과 함께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돼서 에티오피아로 내려가서 그래서 에티오피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유대인들이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그래서 가면서 전 세계로 나가면서 회당들을 짓고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가운데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이런 메시아구나 이런 사실을 깨달은 그런 유대인들이 많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정통 유대파라고 하는 이런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신분이 바뀌어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핏줄로는 유대인이지만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런 사람들을 회유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게 하려는 그런 그 시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와중에 로마 황제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핍박을 하고 하니까 살기가 이제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고난과 핍박이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회유하고 이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된 이런 성도들이 믿음을 버리고 떠나려고 하는 이런 배도 현상이 이제 생기게 될 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나은 분이고 그 다음에 유대교에서 가장 추앙받는 인물이 모세입니다. 이 모세보다 나은 사람이고 여호수아보다 나은 사람이고 심지어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대제사장이에요. 이 대제사장이 속죄 일에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희생 예물을 바치지 않으면 민족적으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래서 대제사장이 아주 제일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그런 대제사장 이런 사람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늘에 있는 그러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통해서 믿음을 버리지 말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정착하라고 하는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이제 전달한 게 이제 히브리서입니다. 자, 히브리서는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구약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해하기 대단히 어려운 그런 말씀이에요, 히브리서는. 근데 사실 저 같은 사람에게는 어쩌면 로마서보다 더 귀중한 그런 말씀이다. 읽으면은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신약과 구약이 예표와 그 다음에 실체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짝을 이루면서 맞춰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오래전에 행하신 일들을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이렇게 신약과 구약이 하나로 이렇게 통합이 되면서 정말 우리에게 많은 빛을 주는 이런 그 말씀이 이제 히브리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대제사장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분이다 해서 히브리서 2장 16절에서 18절부터 시작해서 대제사장에서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구원받은 성도들,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지금 배도의 물결에 휩쓸리지 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분은 땅에 있는 대제사장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 우리 신앙 고백을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신앙 고백을 위해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수행하신 분, 그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과 함께 이제 4장에 또 넘어가서는 4장 14절에 그런즉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니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 하고 지금 배도하려고 하는 이런 성도들에게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분들에게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느낄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는 그런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심적으로 압박을 당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정말 불안이 엄습해서 잠을 자지 못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그 은혜의 왕좌로 어떻게 담대하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질 못했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나갔어요. 근데 이제는 직통으로 대제사장에게 나가는 이런 시대가 됐으니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아뢰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15절 여기 가서 보시면은 영어로는 For we have not an high priest which cannot be touched with the feeling of our infirmities 이렇게 돼 있는데 touch하는 게 손을 똑똑하고 두드린단 말이에요. 손을 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이런 대제사장 이런 일을 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우리 그 연약함을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touch하잖아요. touch. 이렇게 touch하면 어떻게 이렇게 딱 터치를 하면 어때요? 응답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런 분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그런 분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4장 끝나고 나서 5장에 전체 내용이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이다. 이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은 아주 필수적인 존재예요. 이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백성을 위해서 말 그대로 자기의 까딱 잘못하면 지성소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뭘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고 그 앞에 들어가서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긍휼의 자리에 피를 뿌리게 될 때 온 민족이 민족적으로 속죄받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필수적인 거예요, 그 존재가. 자, 그런데 기독교에서도 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런 성도들에게도 대제사장이 필요하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대제사장, 육신의 이런 피를 가지고 살을 입고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대제사장이 필요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5장에 멜기세덱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11장 가서 보면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들은 아론의 후손이에요. 아론의 후손. 근데 우리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사도바울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창세기 14장 가서 읽어보면 멜기세덱이 성경에 이제 한 차례 나옵니다. 한 차례. 이 사람은 의의 왕이고 살렘은 평화란 뜻인데 이 평화의 왕인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롯이 아브라함과 이제 갈라져서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살고 있다가 그래서 이방 민족들의 왕들이 그 땅을 이제 침입을 해갖고 롯을 포로로 사로잡아 간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이제 구출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키우고 훈련한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저 가난한 이 소돔은 저 밑에 있는 거예요. 이거 이 사해 바다가 있는데 그 옆에 이 밑바닥에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저 위에 가나안 땅 북쪽에까지 올라가서 이 이방 왕들하고 싸워갖고 이제 롯을 포로 생활해서 이제 구출해갖고 이제 돌아올 때 누가 나타나냐? 멜기세덱이 나타난 겁니다. 멜기세덱.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이제 나타나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노획한 노획물에 이제 10분의 1을 바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런 모습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 멜기세덱은 성경 가서 보니까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계보가 뭔지 출생이 뭔지 죽음이 뭔지 이런 게 전혀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시다. 지금 이걸 지금 히브리 사람들에게 또 구원받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론의 대제사장은 알잖아요. 기원이 아론이고 그 아버지가 누구고 그렇죠. 몇 살을 살다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이제 하나도 없는 겁니다. 멜기세덱이 누구일까 여러 사람들이 이제 추측을 하고 그러는데 여기나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의로운 왕이고 화평의 왕이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던 그런 인물이고 또 아브라함에 나타난 걸로 봐서 아브라함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제 친구였을 거다. 근데 문제는 왜 성경에 단 한 번, 그렇죠?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이 멜기세덱이 창세기 14장에 등장을 하는가? 유대인들은 제사장 그러면 그냥 아론의 제사장만 이야기하는데, 그렇죠? 아론의 제사장.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천년 전에 살았어요. 모세의 율법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만들어져서 그때부터 제사장이 이제 존재하게 됐으니까 무려 아론의 제사장 체계가 확립이 되기 약 5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제사장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 근데 그 제사장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아는 바가 없어요.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지금 아는 바가 전혀 없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왜 하나님이 이 아론의 제사장 체계가 확립이 되기 500년 전에 멜기세덱이라고는 하나님의 제사장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가 왜 아브라함을 축복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걱정이 된 거예요. 11절 가서 보니까 멜기세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말할 것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므로 말하기 어려우니라. 지금 무언가 설명을 해서 아론의 제사장 체계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하려고 하면 멜기세덱이 어떤 분이다 하는 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해서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대단히 그 어려운 이유가 뭔가 그게 이제 12절부터 쭉 나와서 그 다음 장 20절까지 이제 설명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듣는 것이 둔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보상에 너희가 다다르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설명을 쭉 하고 그리고 이제 7장부터 넘어가서 7장, 8장, 9장, 10장이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거를 바울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야. 7장, 8장, 9장, 10장이.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냥 한숨이 나오는 거야, 한숨이. 야,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예.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가서 보니까 11절에 말할 것이 참 많은데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다. 여기 둔하다고 하는 말이 영어로 dull 이렇게 돼 있어요. dull, D-U-L-L 이렇게 돼 있어요. 칼을 사용하는데 칼이 이게 달아가지고 그래서 예리하지 않으면 뭐 고기를 쓸거나 뭐 하려고 할 때 안 되잖아요. 그럼 갈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때 칼이 제대로 잘 안 듣는다 할 때 그때 쓰는 말이 칼이 덜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프가 덜하다, D-U-L-L. 그럼 뭐예요? 무뎌졌다는 거예요. 무뎌졌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런 칼이 됐다 얘기할 때 덜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칼이 덜하다. 그러니까 지금 듣는 게 예리하지 못하고 무뎌졌다는 거예요. 6장 12절에는 똑같은 그 그리스 말이 게으르다 이렇게 표현이 돼서 게으르다. 너희가 게으른 자가 됐다. 또 다른 말로는 어리석은 자가 됐다.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듣는 것이 둔하다. 고난이 이제 닥치고 또 유대인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회유하고 협박하고 주변에 있는 다 유대인 친지들이 회유하고 설득하고 협박하고 내쫓고 막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고 3장 7절에서 4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믿는 게 맞는가? 내가 믿는 게 맞는가? 이거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겼어요? 듣는 일이 여기 가서 보니까 둔한 그러한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화하고 행할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됐다. 다시 말씀드려 성경에 대한 흥미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아이고 목사가 오늘도 그냥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구나.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오늘도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구나.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지 뭐. 뭐 이제 오늘 우리 같으면 요새 실시간 이 타이틀이 올라가잖아. 딱 보고 아, 또 그 얘기를 또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냥 집에 있으면 되지 뭐 굳이 예배당까지 가야 되겠냐. 이런 일이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여기 킹제임스 바이블 빌리버라고 하는 그런 분들 가운데도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이 기간 동안에 그냥 교회 오는 거 여기 이제 이거 다 포기하고 말 그대로 덜 무뎌지고 어리석게 되고 듣는 것이 둔하게 돼서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대한 예민함 이런 것들이 이제 떨어지는 이런 상태가 이제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경건서적을 읽고 그래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또 덜하다고 하는 얘기는 정신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서 성경을 좀 이렇게 읽으면은 예를 들어 히브리서를 이렇게 읽으면은 아 우리 히브리서 강의도 다 해서 올렸잖아요. 그러면 이걸 읽으면서 아 이게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지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 논리를 이해하면서 이게 편지를 읽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그렇죠. 성경에 흥미도 없고 정신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읽으라고 하니까 읽긴 하는데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삶의 변화가 안 생기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뭘로 나타나냐. 12절 시간 면에서 보자면 너희가 가르친 자들이 돼야 되는데 가르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가르칠 능력.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가서 보면 목사의 여러 가지 자격이 있는데 그 목사의 자격 중에 하나는 가르치는 재능이 있어야 된다. 이게 목사의 자격 중에 하나예요. 또 많은 분들이 아 목사만 잘 가르치면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가서 보면 너희는 뭐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르치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근데 어떤 기회가 와서 내가 믿는 바에 대해서 뭐 삼위일체에 대해서 환란전 휴거에 대해서 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매칭이 되는 이와 같은 그 세대적인 이런 진리에 대해서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에 대해서 6일 창조에 대해서 그렇죠? 6천년밖에 온 우주가 그것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 빅뱅 뭐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얘기하면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설명을 하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다시 너에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 또다시 기초로 돌아가서 똑같은 걸 또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 지금 너에게 발생을 하고 있다.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12절 1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그런 자들이 됐다. 이는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젖을 빨아야 되니까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은 꿈도 못 꿔요. 뭐 계시록이다 이런 거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 것도 이런 건 꿈도 못 꾸고 그저 그냥 젖만 쪽쪽 빨아야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젖은 말씀들의 이제 기초 원리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뭐 탄생, 예수님의 삶, 죽음, 부활, 뭐 승천, 구원 이런 거 아주 기초가 되는 이런 것들. 그렇죠? 단단한 음식은 뭐냐? 단단한 음식은 완전함에 다다르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그게 단단한 음식이에요. 단단한 음식. 말씀드린 대로 아이가 이제 출생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아이가 출생을 해요. 출생한 다음에 젖을 먹고 그 다음에 이유식을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고 고기를 먹고 이러면 이게 자라가지고 20살은 돼야 군사가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군인 가잖아요. 20살은 돼야 이렇게 커야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마귀를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제 출생을 시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점점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돼서 악한 자들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시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의 영원한 그 대제사장 직무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거 그게 말씀드린 대로 7장, 8장, 9장, 10장 구약시대에 나오는 이런 그 희생 예물들과 대제사장과 예수님이 단 한 번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피를 흘리시고 단 한 번 영원토록 단번 속죄를 이루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지금 설명을 구약시대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희생예사를 드리는데 왜 신약시대는 그런 걸 하지 않냔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갈보리에서 이루신 단번 속죄 그 구원 그 일을 이루시는 대제사장이 흘리신 그런 피 이런 것이 비교를 해갖고 지금 말씀을 지금 전달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녀도 단번 속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이 무엇인지 환란전 휴거가 무엇인지 요한계시록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게 될 천국이 뭔지 한 번도 뭐 읽어본 적도 없고 공부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누가 와서 이야기를 해도 아무것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이제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7장부터 10장까지 나오는 이 놀라운 진리 이게 히브리서의 핵심이에요. 7장부터 10장까지 오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집에 가셔서 4장 읽고 5장 읽고 그 다음에 6장 읽고 그 다음에 7장부터 이렇게 10장까지 그냥 단숨에 읽어보세요. 단숨에 얼마나 이게 아름답게 기록이 된다. 그냥 저와 여러분의 그 영혼을 그냥 맑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 그냥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은 너무 귀중한 말씀이 로마서 이런 거하고는 또 내용이 너무 많이 달라요. 너무 귀중한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냥 내리 20분만 읽으면 4장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 정말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귀중한 생명이 되는 그런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요한복음만 읽고 또 요한일서만 읽고 그냥 이렇게 그냥 초보에서만 맴돌지 말아야 된다. 우리 구원파 또 여기 한국에 있잖아요. 그냥 맨날 구원 얘기 그냥 죽을 때까지 구원만 얘기하잖아요. 이거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구원 좋은 거예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구원을 벗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구원만 하는 거예요. 오늘도 구원, 내일도 구원, 성경 펴면 구원, 무조건 구원만. 구원이 나쁜 게 아니라 너무 좋은 건데 거기서만 맴돌면 안 된다.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뭐 구원파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나쁘다 어쩌다 이야기하는데 아 그렇게 얘기한 사람 실제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 걸로 아는 사람이 구원파를 욕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런 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구약성경의 레위기도 읽어야 되고 에스겔서도 읽어야 되고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읽으면은 아 이게 이런 이야기인가 알아야 되고 누가 와서 로마서 이야기하는 로마서도 이야기해야 되고 에베소서도 이야기해야 되고 히브리서도 이야기해야 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말씀을 제가 다 강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다 있잖아요. 가서 여러분이 시간 내시면 노트도 다 그 안에 있고 원하시면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고 또 공부를 내가 집중적으로도 하길 원한다 그러면 우리 또 바이블 인스튜트도 신학원이 있으니까 2년 동안 공부하면 그러면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신앙의 서적들도 읽을 수가 있고 그래서 젊을수록 성경 말씀을 많이 먼저 읽고 그거를 먼저 깨달으면 나머지 인생이 평탄하게 되는 거예요. 젊으면 젊을수록 더 빨리 많이 공부해야 된다. 제가 24살, 25살 이때부터 성경을 파고 공부를 하고 이러고 나서 이제 한 40이 되니까 어느 면에서 확고하게 됐잖아요. 확고하게. 믿음의 변화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확실하게 이런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되고 무언가 대답할 걸 알고 이렇게 되니까 평안한 거예요. 근데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면 맨날 똑같이 구원이 어떻게 됐나 또 구원 잃어버리나 뭐 맨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는 특별히 말씀에 능숙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 시간적으로 보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읽고 뭐 아니면 누가 이렇게 와서 물어보면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여러분 칼을 사용하거나 뭐 총을 사용하려면은 열심히 훈련을 해서 그래서 능숙해야 되는데 우리의 이제 무기가 이게 성경 하나밖에 없잖아요. 성경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 사용하는데 능숙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요새 이제 유튜브 시대가 돼서 수많은 목사들의 이제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이 목사도 듣고 저 목사도 듣고 평생토록 그렇게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의 메시지가 정말 어떤 목사의 메시지가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거를 잘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역본들이 많아요. 성경이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그런 성경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에 집착을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나누고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말씀에 능숙하지 않으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 교리에 쓸려갔다 저 교리에 쓸려갔다 여러분 평생토록 이르면 그러면 구원은 받았어도 마귀가 툭 차면 전리가고 이쪽으로 툭 차면 전리가고 하는 이런 어린아이로 정말 미숙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그럼 얼마나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미저러블 하겠어요 여러분. 미저러블 불쌍하고 비참하겠냐. 마귀의 입장에서는 너무 너무 기쁜 거죠. 이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면 그저 발로 툭 차면 가서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되고 있으니까 바울이 이 말씀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너는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바르게 좀 나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경륜을 구분해서 구약과 신약이 뭔지도 알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새 나오는 오순절 은사운동 무슨 신사도 운동 이런 것들이 사람을 홀려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마귀의 짓이다.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 로마 가톨릭 교회가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거, 기독교의 탈을 쓴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표현에 따르면 마귀의 최대 걸작품이다. 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성경도 본인들의 그 취향에 맞춰서 다 바꾸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온 세상을 종교 통합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갖고, 그래서 무지한 자들과 함께 세상 종교 통합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림의 징조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고 이스라엘, 지금 돌아와 있는 저 이스라엘과 천세계라는 모든 것들을 보며 세상 징조와 함께 정말 예수님 다가오시는 그런 일이 얼마나 가까이 있구나, 이런 것들도 느끼면서 자녀들과 함께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이니 뭐 이런 것들도 교회가 이제 세미나도 하고 그러면 좀 듣고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이끌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하지 못하는 말씀 사역이, 사용이 이제 미숙한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5절, 14절에 가서 보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한다. 아니, 커야 고기 먹잖아요. 한 살밖에 안 된 아이가 무슨 고기를 어떻게 먹겠어요? 그들은 장성한 자들, 영어로 가서 보면 full age, 나이가 꽉 찼다는 거예요. 나이가 꽉 찼어요. 20살 정도는 됐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자기 감각들을 사용하여 단련받게 함으로써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냥 영적인 감각이 있단 말이에요. 오감만 사용하지 말고, 그건 모든 인간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오감이라고 하는 건. 근데 우리에게 영적인 감각을 하나님이 추가를 해주셨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고 나니까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해갖고 단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단련을.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이제 8절 말씀 가서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훈련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훈련을 해야 된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문재인 정권 5년 지나가면서 이 교회가 오히려 거기다 부역을 하고 있으니, 교회 목사, 신학교 교수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동성애, 낙태 그거 하는 데 갖다 표를 던지고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선과 악을 구분을 못하잖아요. 킹잼 성경을 쓰는 성도들도 그 일을 하고 그런 악한 일을 하면서도 그게 악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 왜 그래요? 선과 악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분하라니까 영적인 일에만. 여러분, 대통령을 제대로 뽑고 국회의원을 제대로 뽑고 그 다음에 시의원, 뭐 이런 의원, 시장 이런 걸 제대로 뽑는 게 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이에요, 그게. 어느 면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일이에요. 이 사람들이 제대로 서야 저와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고, 사람들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되면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판단하지 못하는 너무나 미숙한, 그저 뒤로 자빠지고, 그냥 락음악 해가지고 그냥 꽝꽝돼서 다 쓰러뜨리고, 손 들고 좋다고 이런 일만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일이냐. 지금 21세기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지킬 수 있는 이러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엄청나게 큰 영적인 일이다. 그것과 함께 우리의 보통 이야기하는 그런 영적인 삶, 이런 것이 육적인 감각들을 사용해서 단련을 해야, 그래야 우리가 이런 것들, 좋은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모세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감각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단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뿐만 아니라 지금 21세기 이 땅에 살고 있는,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 또 설교를 하고 있는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 지금 하나님이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다. 자, 바울이 이 사람들의 문제, 우리의 문제를 이제 지적을 하고 6장 1절에서 3절은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에 관한 기초 원리들을 이제 떠나서, 그렇죠? Leaving, leave라고 하는 게 뭐 떠난다는 얘기잖아요. Leave. 제가 내일 미국으로 I will leave to United States. leave 하는 거예요. leave 하려면 어떻게, 한국을 떠나야 미국을 가죠, 여러분. 그렇죠? 미국을 가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한국을 떠나야 미국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함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요? 기존의 이 미숙한 것들, 기초적인 걸 버리고 떠나야, 그래야 완전함에 지금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완전함은 뭐냐? 성경이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5장 8절 9절 한번 가서 볼까요?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워가지고, 그래서 10절에 가서 보니 완전하게 됐다. 예수님이 완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은 이전에 죄가 있었단 말인가? 지금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하게 된 게 뭐냐?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러 오셨잖아요. 구원자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완전하게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어떻게 됐어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완전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되면 예수님이 완전하게 된 거예요. 그 일을 완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주어진 책무가 있어요. 그 책무를 다 수행하면 그러면 성경적으로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무가 있다. 각 사람 각 사람에게, 목사는 목사에게, 성도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책무가 있어요. 그 책무를 온전하게 수행을 하면 저와 여러분이 완전함에 다가가는 거예요. 완전함에 다가가는 거다. 예,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성도도 태어나면 젖을 먹고, 그다음에 이유식을 먹고 자라서 단단한 음식물을 먹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 군사가 이제 돼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 군사가 돼야 어떻게 돼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한 살짜리 뭐 6개월짜리가 무슨 사명을 감당해요? 우는 것뿐이 없지. 그렇잖아요. 무슨 사명을 감당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일단 나오려면 베이비가 이제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원토록 베이비로 남으면 그럼 아무도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는데 1년 있다가도 아기, 2년 있다가도 아들, 여러분 20년 있다가도 아들, 죽을 때까지 아기면 그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처음에 아기가 태어났다고 너무 기뻐하는데 나중에는 이게 골칫덩어리잖아요, 여러분. 골칫덩어리. 교회 안에도 골칫덩어리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 말씀을 통해서 베이비로 태어나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뭐예요? 성장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인간답게 되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처럼 그리스도 태어나면 그게 끝이 아니다.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장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완전함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완전함에 나아갈 수 있는 거다. 그래서 1절에서 이제 3절에는 무슨 말씀이 기록이 돼 있냐? 완전함으로 나아가려면은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침례들에 관한 교리, 안수, 죽은 자들의 부활, 영원한 심판의 기초를 다시 또 쌓으면 안 된다. 영적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어린 시절의 것들, 여기 여섯 가지가 나오는데 이런 거를 두고 이제는 떠나서 어떻게 돼요? 성장해야 된다.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교리에 관한 기초 원리들, 영어로는 The Principles of the Doctrine of Christ, 이렇게 돼. Principle, 기초 교리들, 원리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 말씀은 바로 그 위에 있는 5장 12절에 시간 면에서 보자면 너희가 가르친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데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다시 배워야 된다. 똑같은 얘기예요. 첫째 기초 원리들. 여기 가서 보면 기초 원리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버리고 떠나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경을 펴서 맨날 겉장에서 여기만 맴돌면 안 된다는 거, 매일 여기서 맴돌고 구원 거기서 맨날 맴돌고 매일 그것만 얘기하고 그렇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도 오늘도 구원, 내일도 구원, 구원 받았나, 매일 이것만 생각하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버리고 떠나서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여기에 완전함은 죄를 짓지 않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완전 성화가 돼서 죄를 안 짓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뭐예요? 주어진 직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그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완전함이다. 자, 첫 번째 뭘 버려야 되냐?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 회개는 영적 생활의 시작이에요. 내게 무언가 잘못이 있구나. 그렇죠? 예, 죽은 행위들로부터 회개하는 그런 필요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예,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일생에 한 번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렇죠. 물론 그 뒤에도 예, 죄들을 지으면서 죄들을 자백한다. 영어로 confess라는 그런 단어가 쓰였는데 confess는 1차적인 뜻이 시인하는 거예요. 자백한다고 하는 말이 시인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일생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이거 죽은 죄들에서 예, 죽은 이와 같은 행실에서 돌아서기 위해서 그 이후에도 죄를 지을 때마다 죽은 행실에서 돌아서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 그런데 일반 교회 다니는 이런 많은 분들, 구원의 확신이 없고 그런 분들, 영원토록 회개하는 분이 있어요.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한 거 또 회개하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게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 듣고 그렇게 해서 일생에 단 한 번, 그렇죠. 생명에 이르는 회개 했으면은 그 다음에 그 회개 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가 용서가 됐다고 하는 이 확신이 없으니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인생 이런 데서 벗어나야 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으면은 그런 일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믿음 이제 이게 나오는데 믿음은 크리스찬 삶에서 항상 필요한 거예요. 구원 받을 때도 믿음, 성화를 향해서 나아갈 때도 믿음, 모든 것이 다 행위에서 나오는 그와 같은 이제 이 기초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제 고백을 했냐. 가서 보면,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내가 온 세상을 다니면서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했다. 그 믿음이 아주 기초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히브리서 11장 아예 한 장을 통째로 떼어서 바울이 믿음이 뭔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되면 아 10장까지 읽고 아 11장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구나. 아 이게 이걸 이야기하는 거구나. 예,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이제 침례들 이렇게 나옵니다. 침례들에 관한 교리. 우리는 이제 성령 침례, 물 침례 이 두 가지만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거 유대인들에게 주는 이야기잖아요. 자, 여기 베프티즘이라고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여러분이 신약성경 복음서 이제 가서 읽어보시면 유대인들이 정결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뭐 그릇을 씻고 여러분 그릇을 씻는데 우리처럼 수돗물이 있어갖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닦는 게 아니에요. 옛날엔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물에 이렇게 받아놓고 그릇을 여기 푹 담궈갖고 여기서 닦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워싱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표현이 돼 있는데 베프티즘이랑 같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뭘 닦고 뭐가 정결하게 된다 안 한다 이런 문제를 계속 논란을 벌이니까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논란을 벌일 필요가 뭐가 있냐. 또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교로 이제 개종한 사람들은 침례를 받았어요. 자 이게 누구에게 줘야 되냐 이런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논란을 벌일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물침례. 어떤 데는 또 물침례를 받아야 구원 받는다 그러고 여러분 물에 수천 번 들어갔다 나와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일이 이루어져요? 성령 침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침례는 푹 담그는 거니까 성령 침례는 두 가지로 보면 돼요. 성령님 안에 내가 푹 담기든지 아니면 성령님이 여기부터 내 발끝까지 해서 나를 푹 잠그든지 그게 성령님의 침례예요. 구원받으면 성령 침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 침례는 일생에 단 한 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이후엔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이 장로교인이든 순복음교회 교인이든 그렇죠 구원받은 우리 침례교인이든 누구든 구원받은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들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것을 그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이와 같은 행사가 침례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네, 나도 죽어서 묻혔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하는 거를 이렇게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네, 그런 일들 일생 이제 한번 하는 겁니다. 이게 물을 뿌려갖고는 죽었다가 묻혔다가, 여러분, 죽었다가 묻혔다가 다시 일어나는 게 물 뿌려서는 안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이 다 그렇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침례는 물 속에 푹 예, 죽어서 잠겼다가,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일어나는 거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 이런 거를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이제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안수에 대한 건데, 우린 특별히 이제 그런 것이 없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안수하는 풍습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짐승을 제사장이 갖고 가면 또 제사장이 안수해서 죄를 거기다 전가하고, 예, 그 다음에 뭐 제사장이 되고 뭐 왕이 되고 그러면 이렇게 안수를 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이제 있다 보니까 안수에 대한 이런 이 논란이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신약성경에 들어오면 예, 사도행전 13장 3절 이런 데 가서 선교사 파송을 할 때 이제 안수를 하고, 지금도 이제 교회 목사 이제 하면 안수를 받는다. 안수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지금은 오데인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손을 얹어도 되고 손을 안 얹어도 되고 오데인 하는 거예요. 오데인. 오데인. 그래서 오디네이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교회가 특별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 안수하는 그런 일이 있단 말이죠. 자, 이제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이제 논쟁을 벌여야 되겠느냐.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 버리고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냐. 다섯 번째는 부활. 죽은 자들의 부활. 이거 문제 가지고도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부활을 부인합니다. 예, 또 철학자들은 사도행전 17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이 부활이 있다 그러니까 부활을 조롱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의 믿음의 제일 핵심이 뭐예요? 부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활. 죽은 자들의 부활. 가서 보니까 요한복음에 생명의 부활이 있고 정죄의 부활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개 사이에 적어도 천년의 기간이 있다. 이런 것 정도는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이제 존립할 수가 없죠. 왜 믿어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있는 것처럼 더 좋은 부활. 그렇죠. 생명의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앉으면 또 부활 얘기만 하고, 저 춘천에 어떤 교회 부활교회 있잖아요. 부활. 그냥 처음 듣고 가지고 부활만 또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만. 예.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다 초보 원리다. 부활은 우리의 확신의 대상이지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논란을 벌일 이와 같은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영원한 심판도 마찬가지잖아요. 영원한 심판이라는 게 심판을 하나님이 영원히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심판의 결과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지옥 불 속에 들어간 사람도 영원토록 심판받고 보상을 받아도 우리가 영원토록 보상을 받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왈가왈부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6장 3절은 어떻게 이런 일을 완전함이 우리가 어떻게 이제 다다를 수 있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자, 허락하시면 돼 있는데 목적어가 없는 거예요. 목적어. 목적어가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완전함에 이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함에 이르도록 허락을 하면 예, 그러면 완전함에 이룰 수 있고, 완전함에 이르도록 허락을 안 하면 그러면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 생명을 연장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이해력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의 수단을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그렇죠. 성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예, 올바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할 때마다 예, 성도들 높여주시는 그런 일들을 허락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우리가 완전함에 다다를 수 있다. 완전함에 다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완전한 상태에 다다를 수 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해야 된다. 완전하게 되신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완전하게 됐어요? 5장 9절, 2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순종함으로 완전하게 됐다 그러잖아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핍박과 그렇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를 참고 견뎠어요. 순종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완전함에 예수님이 다다르게 된 거다. 그러니까 완전함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종. 예, 순종하는 게 필요하다. 자, 순종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순종은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게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그냥 교회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교회 가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성경을 읽고 내 생각이 그 성경과 다르면은, 그럼 어떻게 틀리면은 내 거를 갖다 버리고 하나님은 옳으시고 나는 틀립니다 하고 내 거를 갖다 버리는 게 순종이에요. 자, 이게 히브리서 11장 27절 가서 보면 모세가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며 견뎌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것 같이 하면서 견뎌냈다. 이거를 순종이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도록 오랫동안 방치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완전함에 다다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합니다. 행동을 합니다. 그 하기 전에 뭐가 있어요? 꼭 생각이 먼저 있잖아요. 생각. 생각의 영역에서 변화가 생겨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완전함에 다다를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의 영역. 그 생각의 영역에 저와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하고 똑같이 되도록 맞춰야 된다. 그게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해도 좋아요. 어떤 걸 생각해도 좋아요. 사람이, 인간이 다 자유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한 것이 성경 말씀하고 다르면 내 것을 과감히 갖다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는 그런 일을 해야 그래 어떻게 돼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순종이 있어야 완전함에 다다를 수 있는 거다. 지난 두 주 동안에 두 분에게서 좀 요청이 오고 이제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글을 쓸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한 분은 목사님 앞날 걱정 때문에 제가 잠을 못 자겠습니다. 앞날 걱정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오면은 간단하게 써서 이렇게 하고 별거 아닌 건 아예 대답을 안 하거든요. 제가 시간도 없고 근데 그냥 너무 잠을 못 자겠다고 이제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답을 한 구절을 써서 이제 보내드려서 길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만 잘 생각을 해라. 또 한 분이 또 보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이 세상에 죄 많고 이런 사람들도 결국 다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지옥에 빠져서도 결국은 하나님이 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그리고 또다시 사랑으로 품어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 분 다 모두 스스로 무언가를 지금 상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머릿속에서 무언가를 지금 상상하고 지금 꾸며내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런 일이 가능하다. 사람이기 때문에 저에게도 가능하고 그런데 우리의 상상 속에서 무슨 일이 생각이 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게 성경과 맞는지 점검을 해야 돼요. 안 맞으면 갖다 빨리 버려야 돼요. 그날로 버려야 돼요.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돼요? 완전함에 다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에게는 이렇게 간단하게 글을 썼습니다. 생기지도 않은 이 미래의 일을 자꾸 상상하는 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아기가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떻게 될지 뭐가 어떻게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룬다. 우리 마태복음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이게 다 앞날 걱정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걱정 생기지도 않은 일을 갖고 걱정 이거 사람이니까 당연히 생길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우리 애가 어떻게 될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뭐 어떻게 될까 먹고 살 거 이런 거 하는 거 그런 거 말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걸 아신다. 오히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래?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악은 그날의 족하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라고 지금 성경이, 물론 계획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상상하고 생각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나오는 말씀, 5절에 나온 말씀을 그냥 보내줬어요. 비록 우리가 육체 안에서 걷지만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체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린다. 자, 우리는 상상하는 것들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 그렇죠, 이거를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한다. 모든 상상하는 것, 이런 것들 다 부숴버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어떻게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는 그 사람이,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죠. 이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완전함에 도달하게 된다. 5절 다시 한번 명심해야 돼. 영어로 casting down imaginations. 상상하는 것들. Every high thing that exalted itself against the knowledge of God. 이렇게 나오고 맨 마지막에 bringing into captivity every thought to the obedience of Christ.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로 포로로 잡아가서 복종하도록, 예, 이렇게 만들어야, 그래야,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함에 우리가 다다를 수 있다. 두 번째 분에게도 역시 마찬가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봐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사랑하지만 모두에게 기회를 주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발동해서 하나님이 지옥불 속에 넣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얘기하니까 성경에 그대로 기록된 대로 믿어야 된다. 그렇죠? 내 생각이 어떻든 그게 성경과 다르면 어떻게 일시에 갖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야 되는 거죠.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그렇게 만들어야, 그래 어떻게 돼요? 완전함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갖는 복과 소망에 대해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에 나와 있는 말씀 11절에서 12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에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우리가 바란다. 이것은 너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렇죠?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어요. 뭐예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 그렇죠?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에베소서 1장이 이야기하잖아요. 영원한 보상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천국이 우리 것이다.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앉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예비가 되어 있다. 그렇죠? 예, 이와 같은 영원한 보상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거, 예,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하면서 부탁을 드리고, 또 사랑 침례교회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킹제임 성경을 붙들고 이 어려움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이 영원 무궁토록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